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이 불문율로 만들었던 10년, 2연임밖에 못하는 규정을 깼죠. 27년이면 내년이면 4연임을 도전할 거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오쩌둥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중국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된 거고 이분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샤오미폰으로 셀카를 찍었다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올려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중 간의 여러 가지 이슈는 일단은 그대로 둔 채 더 이상 관계가 악화시키지 않고 대신에 우리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 뭐 중국은 한알령이 직접적으로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 한국에 대한 게 이런 게 완전히 풀리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완화가 된다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소연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연초부터, 지정학적인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슈들, 생기면서 박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와서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고.
예.
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에 베네수엘라가 터졌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거 좀 한번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잘 끝났죠. 그리고 대통령이 8년 만에 중국 국빈 방문을 했다는 게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14개의 MOU만 체결이 됐고 실질적인 이슈가 해결된 게 없다라고 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한국에서는 염중 감정, 반중 감정, 또 중국에서는 반한 감정이 양국계 굉장히 치열해 있어서 사실은 두 국가의 국민들의 어떤 감정적인 싸움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양국 간의 어떤 부정적 감정 또는 그런 거를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현상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체면 외교라고 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프레스티지 디플로마시라고 해서 위신 외교라고 합니다. 중국의 체면과 위신을 높여주면서 한국과 중국과의 현재 이슈는 덮어두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지금보다 부정적인 관계를 중립적 관계로 올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어제 그게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린 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건 뭐예요?
1972년도에 미국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의 마오쩌둥을 방문한 겁니다. 이게 되게 의미가 큰 게 뭐냐면 1950년 한국전쟁 때 중공군이 한국에 파병하면서 우리가 결국 휴전선으로 고착화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미국이 전쟁에서 처음으로 비겼던 전쟁이 한국전쟁에서의 중국입니다. 마오쩌둥을 미국을 엄청나게 싫어했고 그다음에 견제를 하기 원했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때 반중감정이 엄청 높았어요. 그 당시 미국의 메카시즘이라고 해서
맞아요.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자로 했던 게 미국 조야에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도 공산주의에 몰리면은 연예계 활동을 하지 못했을 정도였죠.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찰리 채플린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국회의원이었죠. 그래서 그 반중 감정을 갖고 그 미국의 부통령까지 아이젠하워 때 부통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968년도 미국 대선 때 결국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 수렁에 빠지면서 베트남에 철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전제 조건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겠다 라고 해서 1969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비밀리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2년 동안 닉슨 대통령 밑에 있던 헨리 키신저 그 당시 안보보좌관이 중국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닉슨 대통령도 하버드 대통령,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중국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중국, 마오쩌둥과 중국 지도자들은 위신, 체면을 되게 중요시한다. 그래서 미중관계를 개선할 첫 물꼬로 닉슨 대통령이 자기의 반중 감정을 버리고 중국과의 실리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해서 70년대 직접 마오쩌둥을 만났어요. 이 왜 그러냐면 마오쩌둥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그 마음속으로는 제가 봤을 때 황제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시황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오쩌둥도 자기가 굉장히 그 황제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 그거 아닙니까? 조공외교 아니겠어요?
네.
닉슨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가니까 이때부터 미중 간의 갈등에서 협력관계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방문했고요. 오른쪽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시진핑 주석은 덩샤오핑이 불문율로 만들었던 10년, 2연임밖에 못하는 규정을 깼죠. 지금 3연임째고 27년이면 내년이면 4연임을 도전할 거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오쩌둥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중국의 실질적인 뭐 실질적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중국의 이제 지도자가 된 거고 이분도 21세기에 저는 마오쩌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분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샤오미폰으로 셀카를 찍었다는 거죠.
아, 이게 샤오미폰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올려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중 간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는 일단은 그대로 둔 채 더 이상 관계가 악화시키지 않고 대신에 우리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 뭐 중국은 한알령이 직접적으로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 한국에 대한 게 이런 게 완전히 풀리지는 않겠지만 조금의 완화가 된다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첫 신호탄이 노태우 대통령 아들이었던 노재현 씨를 주중대사로 임명을 했죠.
아.
그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과 중국은 1992년도 8월 달에 국교정상화를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네, 그때 퇴임하기 6개월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 한국 노태우 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는 거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굉장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 특히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고마운 감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989년도 6월 달 천안문 사태 때 덩샤오핑이 유혈 진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수천 명이 죽었다 뭐 정확한 확인된 건 없지만 어쨌든 그런 유혈 진압이 있으면서 그때 뭐가 일어났냐면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경제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92년 초까지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덩샤오핑이 이 중국 경제 안 좋은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92년대 그 경제 특구인 그 광저우라든지 돌아다니는 남순 강화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우 대통령과 한중 수교를 하면서 그 당시 중국의 어려웠던 경제 환경에서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서 중국 경제가 개선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지도부가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갖고 있는데 그 아들인 노재현 씨가 주중대사를 임명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이라는 게 저는 거기서 읽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태우 대통령은 뭐 군사 구테타의 주역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의 아들을 직접 임명을 했다는 것. 즉 이념이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는
실리를 위해서.
네, 보수 특히 뭐 이쪽 지역 분들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이라 보고 있어서 어제 외교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중국과의 그 반한 반중 반한 감정을 좀 낮추면서 현상 유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일단 더 안 좋아지지만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예.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현실 인식은 명확합니다. 중국 제품이 한국을 공습하고 있다.
아.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한국과 거의 유사 또는 더 앞서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한중 수교 맺으면서 22년까지는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경제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보다 많았다는 거죠. 돈이
훨씬 많았죠.
많이 남아 돌았던 거죠.
그렇죠. 무역 거죠. 중국의 대중 무역 수지 흑자가 우리나라의 그 무역 수지 특히 외환 보유액을 늘려주는데 중국에 굉장히 큰 역할을 그러게요.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한중 수교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시진핑 주석이 2015년도에 중국 제조 2025를 했죠. 그래서 우리 더 이상 단순 조립업을 하지 않겠다. 첨단 제조업을 육성을 하겠다 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제조 2025 이후에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사오는 게 더 많아졌네요.
뭐 그렇죠.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중국 수출이 거의 정체 국면이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 이유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2013년도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중국 시장 점유율이 19.7%였는데 뭐 이제는 없죠. 중국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현기차도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2013년도에는 10%였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아까 그러네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샤오미폰을 들었다. 이게 제가 10년 전에 뭐 애널리스트 할 때 이게 샤오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낮게 봤지만 결국은 중국이 10년 동안에 시진핑 정부가 제조업 육성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한국보다 수출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중국에서 무역 수지가 역전 적자로 전환됐다는 거죠. 이 얘기는 심플하죠. 요즘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BYD 광고하는 걸 보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국과 그냥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이 굉장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 제조업 동맹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실리는 뭐냐.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 제조업 동맹, 그다음 원자력 추진 함수함을 통해서 동맹을 유지하되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안 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생각이고 중국조차도 지금 일본과의 갈등, 미국과의 경쟁 구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그 도전적인 과제가 있는데 한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면 안 되겠다는 양국과의 이해관계가 맞았다. 그래서 이 양국가가 현재에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대중국 외교는 성공적이었고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거는 한미동맹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제 그 정상회담은 저는 되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새해 시작부터 갔다라는 거는 뭐야 중국에 붙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 동맹은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 보는 중국 입장에서 우리를 너무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도록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고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대신에 시진핑 주석의 위신을 살려줬던
위신을 살려주면서 체면을
예, 예. 그래서 네. 우리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우리한테 과연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아하.
저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 남북 한반도가 분단이 됐지만 우리가 분단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벤치마킹하는 나라가 어디죠? 독일입니다. 독일이 1000년간 국가가 분열 국가였었어요. 그런데 비스마르크라는 위대한 정치인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 통일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게르마 민족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 1860년대 독일 통일 논의가 있을 때 뭐였냐면 대독일주의. 그러니까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가 하나의 게르마 민족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 비스마르크 총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슨 소리냐.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소독일주의로 가자.
아.
그 얘기를 하면서 뭐를 했냐면 우리가 독일이 소독일도 통일이 되려면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되냐. 외교 관계를 어떻게 했냐면 영국과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프랑스와 보불전쟁 통해서 독일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비스마르크 총리는 독일 통일과 위대한 독일을 만들 때 핵심이 뭐냐.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 또는 중립적 관계 이상을 만들고 영국과의 관계도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가 않는다는 게 그 비스마르크의 외교였고 그 당시 비스마르크 외교가 19세기 말에 가장 성공적인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깬 사람이 누구냐면 빌헬름 1세의 아들인 빌헬름 2세가 이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을 반대를 한 거죠. 영국과 갈등, 러시아와 갈등.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하면서 독일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그 지정학적 위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은 뭐냐면 좋든 싫든 간에 중국과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이웃국과 국경을 북한이 맞대하고 있지만 이웃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웃국가와 불필요한 갈등을 우리 같이 약소국이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우호적인 관계까지 가기는 어렵더라도 최소 중립적 이상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난 2016년 사드 이후로 물론 중국이 제가 볼 때는 잘못했던 점도 있긴 하지만 뭐 우리가 10년간 반중 감정이 높아졌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중국이 잘못한 거에 대해 우리의 대응도 어찌 보면 필요했다고 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관계가 악화되는 거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마 댓글에서 이제 중국을 싫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뭐라고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이 좋다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더 안 좋아지게 만드는 건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면 사실은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아니 싸운 거 싸운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더 안 좋아지지 않게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그냥 하는 거 하고 뭐 우리는 갈 길 가고 미국이랑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음 장표는 중국의 이제 전략인 것 같은데 이거는 예.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예, 1982년도쯤에 중국의 해군 제독이 만든 중국의 그 태평양 전략입니다.
도련선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도련선을 쭉 보면 제일 열도선, 제일 도련선이거든요. 이게 오키나와 통해서 대만까지 해서 일단은 중국이 먼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여기에 확실한 영향권을 갖겠다.
아.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신형대국관계. 시진핑 주석이 2012년도에 나왔던 신형대국관계는 뭐냐. 태평양은 너무나 넓다. 여기까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두고 싶다.
아.
그래서부터 이때부터 신형대국관계가 나오면서부터 미중관계가 본격적으로 갈등 관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서 이 앞마당에서는 하는데 여기까지 나오냐 이런 거네요.
근데 그냥. 이제 제가 지도를 이렇게 잘라봤지만 태평양이 너무 넓으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 열도선부터 서해안 미국 서부까지는 미국 너희들의 나아바리고 여기까지는 중국의 나아바리가 되고 싶다라는 게
근데 이제 괌이 여기 들어있네 그죠?
그런 이제 제일 열도선이죠. 근데 미국은 여기를 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갈등이 뭐냐면 일본과 중국 간의 긴장관계가 굉장히 높아졌죠.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도 공격하겠다. 집단자위권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그게 왜냐하면 이 다오 위다오 센카쿠 열도입니다.
네네네.
이 열도에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미사일, 뭐 극초음속이라든지 첨단 미사일을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이 일어난 거죠. 근데 사실 다카이치가 의도적으로 중국을 자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네네. 결국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데이터를 봤을 거예요. 지난 20년간 국방비를 쓴 걸 보면 2005년도에 미국의 국방비는 5,330억 달러입니다.
5,300.
네, 근데 이제 23년도에 9,000억 달러.
지금 정도
예, 1조 달러까지 올라갔고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은
430억 달러였는데 23년도에 약 2,960. 예. 그러니까 몇 배 늘어났죠? 7배가 늘어났죠.
네.
그런데 보십시오. 일본은 어땠는지. 일본은 지난 20년간 군비가 한 달러 기준으로 거의 안 늘어났습니다.
아, 그러네요.
밑에 대만 한국 밑에 대만을 보십시오.
한국 대만도 대만도 두 배.
아니, 근데 20년까지는 거의 안 늘어났죠.
그러네요.
근데 한국에 예전에 2005년대 우리나라는 220억 달러인데 지금은 500억, 480억 달러까지 올라갔죠.
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중국하고 일본이 2005년에는 비슷했는데.
맞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나라랑 일본이 비슷해져 버렸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중국은 계속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왜 전임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인가를 자꾸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한 게 뭐냐. 결국 국방비적 관점에서 일본도 하나도 안 늘어났고 대만은 더 골때리죠. 대만은 2017년도에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도 군비도 안 늘렸을 뿐만 아니고 12개월 했던 현역 복무 기간을 4개월로 줄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타이완은 스스로 방어 의지가 있었는지
안일하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타이완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많은 분들의 전문가들은 공격한다 상륙작전에서라고 보는데 저는 그 부분에 약간은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진핑 주석이고 중국 마오쩌둥과 시진핑 주석의 전략을 보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전략이 심플합니다. 지구전입니다. 중국은요 우리처럼 빨리 하진 않아요. 10년은 기본이고 100년을 갖고 전략을 하거든요. 대만 30년만 놔두면 자연스럽게 중국에 흡수된다. 홍콩처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전략은 뭐냐. TSMC가 시장 점유율이 70%라는 거.
그쵸.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안 좋게 보는 미국 CEO가 누군지 아십니까?
팀 쿡이요.
정확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팀 쿡이 2014년도에 AP100%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했는데
그쵸.
그거를 타이완으로 TSMC 다 넘겼어요. 그러면서 TSMC 시장 점유율이 50에 70%까지 늘어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애플 팀 쿡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키워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엊그저께도 타이완에 지진이 나서 TSMC 뭐 공장이 어쩌고저쩌고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미국이 잘못한 거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 이 TSMC의 의존도를 낮출 거고 그게 누가 수혜를 볼 거냐? 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만 보지 마시고 파운드리 쪽을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카이치가 중국과 맞짱 뜨니까 뭐가 일어났냐? 올해 사상 최고의 국방비를 확 올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뭐가 올라가냐 주가가. 미쯔비시 중공업 보십시오. 24년부터 해도 얘가 6배가 났고 20년부터 찍어버리면은 무려 746% 수익률이 났어요. 제가 사실 저는 일본에 대해서 제가 제2외국어로 사실은 일본어를 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증권시장에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10년 전부터 저는 일본 주식을 좀 봐야 된다고 봤는데 아무도 제 얘기 동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미쯔비시 중공업이 뭐냐면 일본의 제로센 진주만 기습했을 때 제로센 전투기를 만들었고 항공모함을 만들던 회사예요. 얘가 8배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다카이치의 그 대중국 갈등을 처음에 한 건 뭐냐 국방비 올리자. 그러고 나니까 낮았던 지지율이 70%까지 올라가고 어제 뭐라 그러죠?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이 다카이치의 노림수는 결국 국방비 증액이었다. 그래서 군산복합체,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조만간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길어졌지만 러브전쟁은 무조건 끝납니다. 그럼 미국 방산산업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일본이 방위 벌리면 어디 무기를 많이 쓰겠습니까?
미국
물론 미쯔비시 중공업도 많이 쓰겠지만 미국 것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노림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중일 갈등도 지금보다 개선되면 개선됐지 나빠질 거는 더 이상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북아의 어떤 구조는 뭘로 봐야 되냐면 세력 균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세력 균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밸런스 오브 파워 영어로 하고 세력 균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세력 균형은 서로의 그 나아바리를 인정하면서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책은 19세기에 그 비엔나 체제에서 있었던 세력 균형 정치와 점점 유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이 1815년도에 끝났고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 100년간의 유럽의 아주 전쟁, 큰 전쟁이 없던 평화로운 시기였고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럽 경제가 폭발적 성장을 했고 그때 이제 식민지를 장악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와 비슷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 즉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의 세력권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봤을 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대외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력 균형 그러면은 아 이게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렇게 균형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